평지 언어와 하나님 나라. 평지는 산하고 반대말입니다. 산의 언어는 모세시대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할 때의 말이고, 우리 예수님은 평평한 들판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일에 누가복음 6장 11절까지 살펴보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궁리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반응이 12절부터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신랑을 빼앗긴 시대에 예수님의 그 육신이 무너지고 죽으시고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함락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세금 징수로 로마에 부역하는 레위가 식탁을 베푸는 잔치 행위, 이것은 옛 제사장 그룹의 성전 제사를 대체한다라는 메시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논쟁 속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죠. 이전에는 인간 한 사람을 두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죽게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New interpretation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He gave new law. 해석자를 넘어선 율법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니까 평지에 서는 거죠. 그 누가는 이 짧은 여정을 결코 가볍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산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상징한다면 평지는 사람들 사이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예배의 기원문을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의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고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며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라고 시편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땅이 맞닿는 순간을 지금 시인은 노래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스며드는 접촉점 순간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세상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그리고자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산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성전의 높은 산, 높은 제단 위에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지로 내려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평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열두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 one who was sent,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가. 예수님이 보낸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보내려고 작정한 거죠. 앞으로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나누지 않겠어요. 너 이름이 뭐냐? 나 베드로다. 시몬이다. 서로 소통하면서 알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나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작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고 서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지? 라고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들은 수동적인 사람으로서 저 높은 곳에 있는 성전, 거기에서 일어나는 제사,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 명령이죠. 거기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함께 서 있단 말이에요. 함께 걸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외우고 지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한번 저기 가보자 하면 네 갑시다 반응하고 응답하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섰더랬습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고 온갖 병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그 사람들도 같이 모였더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는 예루살렘과 유대만 포함하는 아주 좁은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도는 훨씬 넓어진 지도입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전이 있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 넘어서야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넘어서서 우리에게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 평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거룩한 사람, 부정한 사람, 유대인, 이방인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듣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 어떤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겠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건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높은 곳에 성전, 제단, 예배 드리는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곳, 사람들의 일상 속에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하고 하나만 딱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는 마음이 빠져버렸어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실의 가난함, 고난받는 자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껴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적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위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세상의 가치가 뒤집힙니다. 가난과 굶주림, 복으로 바뀌는 이유는 현실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겠죠. 가난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세계를 바꿉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이전에 성전에서 울리던 제사의 기도는 침묵했지만 평지에서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은 새로운 믿음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팔복이라 해가지고 복만 8가지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아까는 복 있는 자 너희는 가난한 자다 이렇게 했죠. 완전 반대말로 적었는데 반대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를 너무나 잘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 듣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신명기에서 나왔다는 걸 압니다. 29장, 30장을 보시면은 하나님 편에 서면 복이 있을 것이고 거역하면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복과 화를 동시에 줍니다. 그걸 지금 누가복음이 다시 재연합니다. 부와 권력, 명예와 성공은 성전시대의 신앙 언어를 지배하던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언어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언어입니다. 이 예수님의 새로운 언어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죠.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돌로 지은 거기에 머물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현장 평지에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혹은 제사 이게 우리들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지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자각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평지에 설교가 이렇게 전하여지는 하나님 나라는 산 꼭대기에서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산 위에는 율법을 받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2절에 보면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되어 있어요. 홀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인데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홀로 올라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율법 돌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모세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비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대화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을 것이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받으면 뭐해요? 산을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내려오시는 것이죠. Incarnation이라고 그러죠. 영적이고 신적인 것들이 육적인 것으로 변하는 것. 산에 있는 것이 평지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그 말도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 땅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효과를 얻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산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공동체의 삶에 이제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철학적인 단어를 하나 썼습니다. 사건이라는 말. 사건이 발생한 것은 산꼭대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은 밑에 평지에 내려와서 계속 지속성이 없으면 그건 꽝입니다. 사건은 내재화한다. 성육신해야 된다. 땅에 내려와서 그 홀리니스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90년대 교인들에게 시내산의 기억은 가까울까요? 뭘까요? AD 90년하고 BC 1400년입니다. 예, 먼 기억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먼 거리를 지워버려요. 하나님과 사람, 거룩함과 세속, 위의 사람과 아래 동네 사람의 경계라는 게 있어요.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새 언약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빨간 부분은 구약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파란 부분은 누가복음 6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모세가. 예수님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계시예요. 우리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고 경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산 길석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평지 그 입구입니다. 목장처럼 경계를 이렇게 소가 왔다 갔다 못하게 검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평지에 섰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 있으니까 가깝고 친밀하다는 것. 모세시대는 경계가 있었지만은 예수님 복음은 금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이 시작되는데 하라 말라 하라 말라 이게 되게 많습니다. 무서워요. 벌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새롭게 사랑의 법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나 복음을 전하실 때는 평지로 내려와 제자들과 함께 서셨습니다. 그때부터 산 위에 계시는 더 이상 하늘 위의 소리나 어떤 한 사람의 산 위의 체험이 아니에요. 함께 서 있는 자들의 평지의 언어가 됩니다. 사건이란 기존 질서 속에는 불가능하거나 설명 불가능한 돌파구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가 이 산에서 돌판을 하나님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 대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기존 어떤 현상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거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도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불가능한 거. 모세가 그렇다 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것도 사건입니다. 알랭 바디오의 말에 의하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일어나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과거에 한번 일어났지만은 이 사건이 계속 공동체 안에서 계속 발생해야 즉 지속이 되어야 사건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그것이 지속성이 있는 것이죠. 계시의 사건은 언어의 세계로 내려오지 않으면 교회와 설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은 공간적으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계시의 사건이 언어와 현실로 내려오는 상징적인 서사입니다. 예수님의 내려오심은 말씀이 설교자의 입술로 초월의 은총이 평지의 언어로 산의 빛이 사람들 사이의 윤리로 옮겨오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산상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평지의 설교는 사람들 속에서 사건이 언어로 다시 살아나는 공간이다. 바디우식의 해석을 하면 그래 됩니다. 이제 신앙이 뭔가 이제 다시 물어보면 기도와 부르심, 평지 위에 일어나는 이벤트입니다. 사건입니다. 성전이 높은 것 그것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들립니다. 지속적이세요.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을 써놨어요.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이 한마디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에서 평지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저희 무리 가운데 널리 퍼져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수행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날마다 날마다 재생산하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